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수요일 B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행한 잔악행위의 완전한 진실을 세계가 아직 모르고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일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행한 영상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계가 볼 수 있게 됐다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세계에 보여달라고 유엔에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격이 세계 안보 기반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즉각 심판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 집중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5일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오는 6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로 초점을 옮기면서 병력 재편성, 재무장 재보급을 위해 수도 크이우에서 빠져나오는 상당히 큰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향후 몇 주 동안 러시아가 돈바스 전체를 장악하고 점령된 크림반도로 가는 경로를 만들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번 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간다고 EU 집행위원회 측이 5일 밝혔습니다. 에리크 마메르 EU 대변인은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크이우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오는 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예정된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일어나라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주관하며 안제이 두다 폴란드 총리도 참석합니다. 현재 유럽 내 많은 나라가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가운데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과 보렐 대표가 크이우를 방문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스페인이 자국 마드리드 주재 러시아 외교관 25명을 추방한다고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부 장관이 5일 밝혔습니다. 알바레스 장관은 강요회의 후 스페인은 국가안보와 이해의 위협이 되는 러시아 외교관과 직원들을 추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바레스 장관은 또 이번 조처는 우크라이나 부차와 마리우폴에서 자행된 끔찍한 일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부차에서는 집단 매장지가 나오고 민간인들이 계획적으로 사살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알바레스 장관은 이런 범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부차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도 5일 일찍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독일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에로3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지가 5일 보도했습니다. 인고 게르하르츠 독일 공군 참모총장은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에로3 구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승인이 나왔다며 이제 이 문제에 관해 협력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로3의 제3국 판매는 독일이 처음입니다. 에로3은 이스라엘이 실전 배치한 고성능 미사일 방어체제로 고도 100km 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년 연료 가격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페드로 카스티오 페루 대통령이 수도 리마에 5일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카스티오 대통령은 4일 전국에 방송된 연설에서 5일 새벽 2시부터 저녁 11시 59분까지 통행금지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몇 시간 전 페루 정부는 운송 부분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를 이유로 이틀 연속 학교 문을 닫으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페루 당국은 노동자들이 4일 수도권을 폐함해 12개 지역에 고속도로를 봉쇄해 수천 명이 직장에 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항의 시위에서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아이 한 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대학체육협회 NACC 남자농구 챔피언십 그 우승컵의 주인이 결정됐습니다. 4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캔자스 대학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회를 72대 69, 3점 차로 물리치고 3월 광란의 질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캔자스 대회는 원래 전통의 강호였고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회는 순위 8위에 있는 팀이어서 두 대학이 결승전에서 맞붙는 것부터가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을 뒤집고 스포츠는 역시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구나라는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가 캔자스 대와의 점수차를 16점까지 벌려놓았는데 대학농구 결승전 경기에서 최다 점수차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 대의 승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후반 들어서 분위기를 뒤집기 시작한 캔자스 대가 잇따른 득점과 골 및 수비, 방어 성공으로 동점에 이어서 3점 차 뒤집기까지 질주를 한 건데요. 72대 69, 2022년 미 대학농구 챔피언십은 더 없는 짜릿한 승부의 광란의 현장이 됐습니다. 자, 캔자스 대학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우승컵을 가져가면서 통산 네 번째 미 대학농구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6일 수요일 북한은 장전과 신계 지역은 오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집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양강도를 제외한 동쪽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영하 11도에서 시작합니다. 희산이 영하 5도, 중강이 영하 4도. 청진과 신의주가 1도고요. 함흥의 아침 최저 3도, 평양이 2도, 개성 4도, 원산 6도, 장전 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전이 0도까지만 오르겠고 해산이 영상 6도, 중강 청진이 9도, 신의주가 11도입니다. 평양 낮 최고 13도까지 오르겠고요. 함흥과 원산이 14도, 장전 13도, 개성은 16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먼바다 쪽만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로 오전에 물결이 조금 높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1.5m로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독일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혐의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40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추방 조치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세르비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유럽의 단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막으려면 과감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유엔이 경고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기로 했다고요?
네, 독일 정부가 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부차 마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40명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에 앞서서 세르게이 네타예프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네, 이 외교관을 추방한다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아주 강력한 항의 일정으로 간주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추방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믿을 수 없는 잔인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방되는 외교관들은 우리의 자유와 사회 화합에 반하는 일을 해왔다면서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외교관들은 5일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네, 프랑스도 비슷한 조처를 취했다고요?
네, 프랑스도 4일 러시아 외교관 35명의 추방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활동이 우리 사회 안보 이익에 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부차 민간인 살해 사건에 대한 유럽 접근 방식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한 또 다른 유럽 국가도 있습니까?
네,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독일과 프랑스에 앞서서 먼저 이날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추방하고 러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대사를 귀국 조처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리투아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국민과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나라인 라트비아도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축소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협의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도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조처를 발표했다고요?
네, 미국 재무부는 4일 러시아가 미국 은행에 예치돼 있는 외환 보유액으로 국채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이뤄진 제재로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금융기관들에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동결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그동안은 이 러시아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이 자금의 사용을 허용해 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이자 또 원금 상환일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재무부의 이 결제 불허에도 불구하고 30일에 지금 유예 기간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그리고 체르니히우 등 북부 지역에서 철수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 그리고 남동부 마리우폴 등지에 병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5일 러시아군이 남동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철수한 부차 등 키이우 외곽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의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습한 시신이 419가 넘습니다.
예. 자, 지금 러시아는 점령지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쟁 범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시신은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됐고요. 손이 묶인 채 근거리에서 사살됐다는 시신들도 발견되는 등 러시아군의 철수 후에 드러난 모습에 국제사회가 충격과 경악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행동에 크게 규탄을 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4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봤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다시 한번 지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을 잔인한 자라고 규탄하면서 전범 재판 회부를 촉구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세부 사항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는 이 민간인 살해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연출이자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부차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뤄져야 한다면서 오히려 국제적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네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회의가 5일 있습니다. 러시아는 부차 민간인 학살 문제가 연출이라면서 4일에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에 의장국인 영국이 이를 거절했고요. 예정했던 대로 5일에 러시아 침공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예정에는 없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대해서 이 회의 서두에 사상 연설할 수 있는 시간도 부여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 소련의 통제를 받았던 동유럽 국가들이 중요한 선거를 치렀죠?
네, 헝가리와 세르비아가 3일 각각 총선과 대선을 치렀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현 정부가 모두 압승을 거두면서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네, 두 나라 모두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네, 지금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정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나라는 푸틴 대통령의 전제주의적 통치 방식을 지지하고 친푸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푸틴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축하 인사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선거 결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헝가리는 3일 총선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보수 우파인 피데스당이 53% 넘는 득표율로 진보 야당들의 연합을 여유롭게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오르반 총리는 네 번째 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예, 세르비아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거라고요?
네, 이 대선에서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2위 후보와 약 40%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면서 압승을 거둬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재선에 도전한 지도자가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은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러시아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요?
네, 헝가리는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 조처에 서명은 했지만 동시에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유세 기간 내내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립을 지키려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현재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물론이고 자국 국경을 통한 지원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도 선거 기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면서 EU를 비판했습니다.
네. 헝가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있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헝가리는 지난 1991년 소련 붕괴 후에 폴란드 그리고 체코와 함께 나토에 가입했고요. 2003년에는 유럽연합 EU에도 가입했습니다. 반면 세르비아는 나토의 협력국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요. 그동안 EU 가입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부치치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러 정서가 고조되는 반면에 EU에 대해서는 불신과 부정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네, 헝가리도 EU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헝가리는 자국의 성소수자 관련법에 대해서 EU 집행위원회가 제동을 걸자 자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거라고 반발하면서 EU 최고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 ECJ에 제소했는데요. 지난 2월에 ECJ가 EU의 법규를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EU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원금 삭감 가능성에 처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두 나라의 현 정부가 다시 정권을 이어가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세 막바지에 세르비아를 찾아서 부치치 대통령 지원 연설에 나서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지도자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에 관해서 의견도 교환했는데요. 이 양국의 수도로 있는 이 고속철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중국과 러시아 국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유엔이 기후변화에 대한 새 보고서를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56차 총회를 마치고 4일 제6차 평가 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IPCC는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과학에 근거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현재 국제사회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는 43% 그리고 2050년까지는 84%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뭐 과감한 조처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총 2,800쪽 분량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부가 현행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화 사회를 위해서는 시장, 기술 정책, 규제, 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섭씨 1.5도. 이 1.5도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네,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채택한 한계선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안전, 그리고 생태계 보존이 확보되는 최종 상한선으로 이 섭씨 1.5도를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채택하고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더 나아가서는 1.5도로 제한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시급하죠?
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별 불균형 현상도 계속됐는데요. 2019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2%, 그리고 1990년 대비해서는 54% 늘었습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구테스 사무총장은 4일 이 보고서와 함께 공개된 화상 메시지에서 부끄러운 자료들이라고 질타하면서 각국 정부와 단체들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테스 총장은 전 세계가 기후 재앙으로 빠르게 가고 있다면서 각국과 경제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 부분에 어떤 입장입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4일 관련 성명을 내놨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지금 당장의 조처를 취한다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이번 주 커튼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의원 3명이 잭슨 지명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인준 통과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외부 인사를 영입해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평가 작업에 착수합니다. 미 국무부가 사이버 공간 디지털 정책국을 신설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표결이 곧 있을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커튼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연방 상원의 인준 표결이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이 4일 잭슨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인준에 필요한 과반표를 획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잭슨 지명자 지지를 밝힌 공화당 의원들 누굽니까?
네,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과 밋 롬니 의원이 4일 잭슨 지명자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수전 콜린스 의원도 잭슨 지명자 인준을 지지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상원의 의석수가 현재 민주공화 각각 50석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총 3명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인준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서 단순 과반인 51표만 얻으면 가결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그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도 밝아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흑인 여성 대법관 인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2월 은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51살의 흑인 여성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고요. 자, 지난달 상원 법사위원회가 나흘간 청문회를 열어 후보 검증을 마쳤습니다.
네. 자, 청문회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표결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4일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찬성 11대 반대 11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당적에 따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돼야 상원 전체 표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법사위 투표 결과가 동수로 나오면서 상원의 4일 밤 잭슨 지명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안건 토론에 들어갈지를 묻는 절차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공화당 의원 3명이 절차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53대 47로 가결됐습니다. 이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에 대한 절차 투표가 진행된 건 지난 1853년 이후 처음인데요. 이 절차 투표가 통과되면서 이제 잭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상원 전체 표결에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공화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잭슨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이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롬니 의원은 성명을 내고 잭슨 지명자가 법정에서 내린 결정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잭슨 지명자의 탁월함과 진실성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잭슨 지명자는 자격을 갖춘 법관이자 명예로운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잭슨 지명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지 의사를 밝힌 공화당 의원인 콜린스 의원 역시 앞서 잭슨 지명자가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법사위 표결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 법사위 표결을 앞두고 법사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딕더빈 의원은 잭슨 판사는 대법원의 최고 수준의 실력과 진실성, 예의와 품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후보자가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잭슨 지명자의 다양한 경험은 법원의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것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법사위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들 지지가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이유로 잭슨 지명자를 반대하는 겁니까?
예,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잭슨 지명자가 아동 포르노 영상 범죄자에게 연방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내린 점을 비판했고요. 또 잭슨 지명자가 법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잭슨 지명자가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인준 과정을 거칠 당시 지지를 표현했던 린지 그레이먼 의원은 잭슨 판사의 연방 대법관 지명에 대해선 민주당 내 극진 좌파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는 지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최종 인준 전망은 밝아졌는데 자,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잭슨 판사가 연방 대법관으로서 처당적인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상원은 후보자가 최종 인준을 받을 때까지 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원 전체 표결은 7일이나 8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CDC가 4일 외부 보건인사를 영입해 한 달간의 내부 검토 평가 작업에 착수합니다. 로셸 월란스키 CDC 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한 해 CDC 안팎에서 받은 피드백과 코로나 팬데믹에서 얻은 교훈들은 지금이 바로 CDC가 한 발 물러서 미래의 공중보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인 위치를 확보할 때임을 보여준다라며 자체 평가 작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CDC가 이렇게 자체 평가에 나선 이유가 있겠죠?
예, 팬데믹 기간 CDC가 시행했던 여러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자, 미국에서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시작된 이후 CDC는 진단 장비 개발 지원과 마스크 착용 지침, 자가 격리와 봉쇄 정책 등에 있어 혼선을 빚으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CDC가 이렇게 개편 작업에 나선다는 것은 이런 비판을 수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별도의 성명에서 이 팬데믹 기간 주와 지역 관계 당국의 비난도 직면했었다며 이제는 팬데믹의 교훈을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통합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CDC가 평가를 위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고 했는데요. 누가 오는 겁니까?
예. 11일부터 한 달 동안 시작되는 검토 평가 작업에는 보건후생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에 제임스 머크레이 부행정관이 투입돼 CDC의 코로나 대응 활동에 대해서 듣고 CDC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월란스키 국장은 이메일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CDC 자체 내부 평가는 없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이메일에서 고위 간부 3명에게 현 CDC 체계에 대한 피드백을 모으고 전략적 변화를 위한 제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CDC 이런 검토, 평가 작업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월런스키 국장은 이번 평가 작업의 초점을 공중보건 인력과 연구 능력, 질병 확산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 이런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고 재정비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에 사이버 안보 문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가 출범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4일 이 새로 사이버 공간 디지털 정책국이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사이버 공간 디지털 정책국 CDP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국무와 현대화 의젠다의 핵심 사안으로 국가안보 문제와 경제적 기회를 비롯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국의 가치 이행과 디지털 기술 그리고 디지털 정책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국무부 안에 사이버 관련 사안을 아주 폭넓게 다루는 부서가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CDP에는 하위 3개의 정책 전담반이 있는데요. 국제 사이버 공간 안보, 국제 정보 통신 정책, 그리고 디지털 자유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CDP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대사급 인사가 조직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국장이 취임할 때까지 제니퍼 바커스 수석 부차관보의 지휘 아래 4일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무부에서 이렇게 사이버 전담 부서가 신설될 거라는 얘기는 지난해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작년 10월 국무부 내 사이버 담당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블링컨 장관은 21세기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사이버 전담국이 신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과 관련해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또 미국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국무부 내 사이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국무부는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국무부 안에 사이버 전담국이 생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CNN 방송은 러시아와 중국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갈수록 디지털 패권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디지털 권리 문제를 미국 외교 정책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루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블링컨 국장 역시 지난해 CDP 신설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혁신의 지도자이자 표준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무부에서 이 사이버 관련 부서는 아예 없었던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 전 장관은 이 사이버 관련 사안을 담당하던 사이버 문제 협력실을 다른 부서와 통합시켰는데요. 당시 틸러슨 전 장관의 이런 결정에 국무부의 사이버 외교 노력을 약화하려는 움직이라는 비판이 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사이버 외교의 위상을 좀 낮게 봤던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후 틸러슨 전 장관의 후임인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사이버 공간 안보 최신 기술국의 출범 소식을 알리긴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나온 발표에다 신설 부서가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계획됐다는 비판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렇게 사이버 공간 디지털 정책국이 공식 출범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CDC 출범은 연방의회와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하원은 올해 초 국무부대에 사이버 안보를 담당할 이 사이버 외교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사급 인사가 이 사이버 전담 부서를 이끌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CDP의 인력 확충은 어떻게 합니까?
예, 국무부는 사이버 안보상의 위협을 다룰 수 있는 과학, 기술 쪽의 전문성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블링컨 장관이 국무부의 현대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사이버 전담 부서 외에 또 어떤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블링컨 장관은 사이버 외교 활동 확대를 위해 지난해 의회에 국무부의 IT 관련 예산을 50%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무부의 인력 확충에 있어 인종적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국내에서의 외교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3년 여름 워런 하딩 대통령은 아넬 플로렌스와 허버트 후보 상무장관과 함께 알래스카와 서부로 정치연설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서부를 여행하던 중인 1923년 8월 2일 워런 하딩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켈빈 쿨리지 부통령은 고향인 북동부 버몬트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쿨리지 부통령은 1923년 8월 3일 새벽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고 지방법원 관리인 아버지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미합중국의 제30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의 빈자리는 켈빈 쿨리지 부통령이 급히 채워야 했는데요. 하딩 대통령이 사망할 당시 쿨리지 부통령은 버먼트 주에 있는 아버지 농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휴가 중에 새벽에 급히 연락받고 자다가 일어나서 양복을 챙겨 입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던 거였죠. 물론 워싱턴에 돌아와서 연방정부 관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미합중국의 30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1923년 8월에 미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딩 대통령과 쿨리지 대통령 모두 같은 공화당원이었기 때문에 국정 운영 방향이나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점이나 특이점이 있다면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아주아주 정직하고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행정부 관리들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미국인들은 연방정부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행정부 관리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정부는 점점 신뢰를 잃었는데 쿨리지 대통령은 부정으로 물러난 장관들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등 하딩 대통령 정부의 부정부패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미국을 이끌어갈 이 신임 대통령 앞에 놓인 숙제는 사람들이 다시 정부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때인 만큼 유난히 정직한 성품을 가진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이 시기에 미국에 꼭 맞는, 꼭 필요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1872년 7월 4일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이면서 마을의 정치 지도자인 아버지 아래서 평범하게 자랐고요. 말이 없고 조용한 소년이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어린 시절 12살 때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몇 년 뒤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외롭게 자랐는데 아버지와 둘이 의지하며 살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에머스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청년 시절 쿨리지 대통령은 대학교 때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직장에서 일했고 대학을 나온 뒤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는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러 정치인을 만나고 지방 정치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공화당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고향인 버몬트주를 떠나 같은 북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에서 변호사 일을 할 때도 공화당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어느 한 도시의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도시의 시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을 거쳤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턴의 시의원과 주의회 의원직을 거쳤고 매사추세츠주 부지사로 선출된 다음 마침내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됐습니다. 켈빈 쿨리지란 이름이 처음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것은 주지사 시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보스턴 경찰 노조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후부터였습니다.
1919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서 경찰관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보스턴 경찰은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노조와 보스턴시 정부가 경찰관의 임금 인상 문제와 근무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국장은 경찰 노조와의 협상을 거부했고요.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노조 간부 19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경찰국장이 노조 간부들을 정직시킨 다음 날, 보스턴 경찰의 약 75%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벗어난 틈을 타서 보스턴은 밤이 되면 범죄가 들끓었습니다.
경찰의 파업으로 강도가 상점을 털고 범죄자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겁에 지닌 미국인들은 주방위군이 나서서 보스턴 경찰 대신 안전을 지켜주길 기대했습니다. 보스턴에서 발생한 경찰 파업은 미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 만큼 미 전역에서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과연 어떤 조치를 할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Kevin 쿨리지 주지사는 경찰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일에만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 one-trick pony라는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it means to be a one-trick pony?
하나만 할 줄 아는 조랑말이란 뜻이 어떤 의미로 생각되시나요?
Let's start with a pony.
조랑말부터 시작하죠.
That is a small horse.
작은 말이죠.
And one definition of a trick is a special act or skill.
추리게 한 가지 뜻으로는 뛰어난 재주나 기술이 있습니다.
So pony tricks can be fun to see.
그래서 조랑말의 재주는 보는 재미가 있죠.
But who would want to watch a pony that does the same trick over and over?
그러나 누가 조랑말이 부리는 한 가지 재주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싶어 할까요?
A one-trick pony is a person that has only one skill.
하나만 할 줄 아는 조랑말은 한 가지 재주만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So the term is an insult.
그래서 이 표현은 모욕입니다. 대화를 통해 one-trick pony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들어보시죠.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Do you know anyone who can host the party?
How about David?
He's very good at playing guitar. But he's a one-trick pony.
You mean he can only play guitar, right?
Yes, but we need lots of other skills for this party.
Yeah, we need a jack-of-all-trades.
Do you know anyone who can host the party?
아는 사람 중 파티 주최할 사람 있어요? How about David? David 어때요?
He's very good at playing guitar, but he's a one-trick pony.
네, 그는 기타를 정말 잘 칩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재주만 가지고 있어요. You mean he can only play guitar, right? 기타만 잘 친다고요? 맞죠?
Yes, but we need lots of other skills for this party.
네, 그러나 우리는 이 파티에 더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Yeah, we need a jack of all trades. 네, 우리는 팔방미인이 필요해요. Jack of all trades. 다재다능한 사람, 팔방미인을 가리킵니다. 한 가지 재주만을 가진 사람, one-trick pony와는 반대의 표현이죠. 이번에는 많이 아는 사람, 박학다식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introducing David to our team. He knows so much.
Yeah, that guy is a walking dictionary.
Right, he's really well-rounded.
Yeah, he's been around the block.
Thank you for introducing David to our team. He knows so much.
데이빗을 우리 팀에 소개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는 정말 많이 알아요.
Yeah, that guy is a walking dictionary.
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전입니다.
Right, he's really well-rounded.
맞아요, 정말 박학다식합니다.
Yeah, he's been around the block.
네, 그는 경험이 많아요. Around the block, 한 블락 돌아, 그러니까 경험이 더 많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식이 풍부하다, 아는 것이 많다, 경험이 많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He's knowledgeable. He knows what he's doing. He's talented. He's done all these things before. He's experienced.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한 가지 일에만 뛰어난 사람, 원 트릭 포니, 팔방미인, 잭 오브 올 트레이드,
그는 경험이 많아요. He's been around the block.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다 잘하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